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주간에 되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온 동산에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참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 고난을 대비하며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늘상 일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차원보다도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의 심경을 이렇게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참담하고 괴로웠고 슬프고 또한 좌절 가운데 또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처음으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참담한 이 마음의 심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만 아니라 또한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대할 때 우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얼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길래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답답한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좀처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과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느꼈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런 모든 모습이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셨지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또한 같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 예수님의 자세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민되어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되고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심적 마음의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취한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도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고민과 죽음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이 경험했던 이 절망감, 좌절감, 고민, 죽게 된 이런 심정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민과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저는 통해서 이렇게 고민과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절망감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을 한 두 명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시편에 나와 있던 시편을 썼던 다윗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62편에는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삶이 답답하고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그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면 글쎄요 제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나름대로 이 삶을 좀 극복하고 어떻게 된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안도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광야에서 얼마나 그를 추적하고 그의 생명을 노렸습니까? 수많은 군대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정말 다윗의 그런 대군들 앞에서도 굴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이런 시편의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그가 처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에게서 오직 소망이요 희망이요 반석이 되셨다 구원이시요 산성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자기를 구원해 줄 바로 그 구원의 대상 건져줄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가 요동치 아니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참 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대상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와 같은 산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의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자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열왕기하 20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했고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열왕기하 2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짐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습니까? 이건 사형선고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어떤 인간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런 사형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사형선고. 여러분 이쯤 되었으면은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좌절감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젠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취해진 행동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그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는 그의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평상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기도했던 것은 그의 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대상도 나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선 사람, 죽음 앞에 선 사람, 내가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 중에서 이런 기도의 자세,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와 같은 그런 절박한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정말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나의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자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의 자세와 여기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이 선포됐을 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벽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는 것 같이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자세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도라. 통곡의 기도, 여러분 자기의 진실과 또한 선하게 행했던 거,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탄원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 속에서는 그가 잘못했던 것도 뉘우치며 회개하는 회개 기도, 그것이 통곡의 기도죠.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 이 기도의 자세,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련 앞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심으로 나는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바라볼 대상,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전적인 의지와 의지하는 자세로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의 바라봄이요, 또한 기도의 간구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산성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의뢰의 대상이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던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아니면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뢰했던 그런 어떤 자세하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자세나 그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이 다윗이나 또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어떤 죄나 불순종이나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을 때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에 잡아가고 통곡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간구했던 기도는 아닙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 환경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그런 종류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대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것, 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짐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놓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마음 심적 상태가 예수님도 괴로웠다는 거죠. 그런 심적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대속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속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 성자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겠지. 자기 자신을 아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지. 우리와 상관없는 거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자로서 십자가를 짊어메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 주의 제자들, 십자가의 이 발자취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그런 대속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그 십자가의 길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쫓는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주님을 쫓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벗어나는 것을 위해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또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지금 21세기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경험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갖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스스로 우리가 찾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며 그 기도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이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대로 구한 기도였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알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 중에서 뭐 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나의 원대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원하는 거 그러나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원이란 말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not my will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많이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삶이 거의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한 삶을 살았다. 뭐 한 그래도 한 90%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하면 살았다. 그런 분 없어요? 되게 솔직하시네. 그럼 여러분들 다 자기의 원대로 내 뜻대로 구한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뭐 많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도 제 뜻대로 제 원대로 구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다라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패턴 중에서 기도의 참된 모습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강의하면서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형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 삶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단면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의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계속 보면은 자기 자신의 기도 내용이겠죠. 자기 자신의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단순히 어떤 기도의 형식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성숙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기도 내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강의했습니다. 18장에 나와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뭐 두 번 뭐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내고 뭐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뭐뭐뭐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피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기도랍니다. 비교 의식에 젖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단순히 그의 기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바리새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앙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앙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그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세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뭘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이라는 사람, 이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세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이 죄를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Have a mercy upon me. 나를 긍휼히 주의 긍휼로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자신의 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했었던 사람이고, 하나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자랑하고 자기가 행했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거 했습니다라고 막 자랑하고 리스트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뜻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했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은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거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기 전에 이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내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자꾸만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내 뜻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꾸만 자기 뜻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자기 뜻을 관철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이런 것이 제 뜻인데 A, B, C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뜻은 B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돼야만이 저의 뜻이고 비가 돼야만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를 자꾸만 응답해 달라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비를 간구합니다. A가 돼도 안 됩니다. C가 돼도 안 됩니다. 꼭 비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하는 바가 되어져야지 그게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많이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다가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이 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바르게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비해서 나의 뜻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계속 모든 것이 다 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투로 기도한다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되고 결국 성숙하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비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막 구해주고 안 돼? 그렇다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다 해가지고 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 해. 그게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한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자세.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믿음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조해서 내 뜻을 발견했을 땐 그 뜻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걸 관철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걸림돌이나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내 자아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는 게 무엇인가?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내 뜻,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복종하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내 뜻은 그럼 뭐냐? 그럼 내 뜻은 다 잃어버리고 손해받는 그런 삶을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그런 모든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지 나의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말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이것만이 돼야 됩니다라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관철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메시고 지금 이 십자가 길을, 대속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뜻만을 여기서 고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십자가 길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이 36장서부터 쭉 되어지는 곳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 뜻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쫓는 삶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좋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하기 싫어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순종은 성경에서 보면 복종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복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자기 주인한테 철저히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주인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종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와 자기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복종이에요. 그 복종을 할 때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지연시키세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의 결과는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순종과 연결되는 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원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저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받자마자 몽골로 선교사를 떠나셨던 분이에요. 2007년도에 베스트셀러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한국에서 선풍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정말 인간적인 그런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떠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지금 몽골 선교사에 있다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거기서 사십니다. 이분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각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일단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이 싫으면 저는 따라갈 수 없, 순종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이 뜻이 괜찮고 매력적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내 뜻과 부합하다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제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저는 순종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현대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나? 그 뜻을 보여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 뜻을 보여줘도 포기하지를 않아요.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그거 자기가 싫으면, 아,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디나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 그 뜻을,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암만 내가 각오와 결단이 있어도, 내가 이성적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하면 쓰러지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은 3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1절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하고 혼장당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26장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리. 여기서 또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비교해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그 자기가 뛰어나다고 말하죠.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하죠. 여기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물론 나름대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엔 또 한 가지 교만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의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잤다고 합니다. 잤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집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템테이션이에요.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 유혹이다.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도 시험에 들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해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해도 시험 든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패턴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기도할 때 기도를 해도 시험에 듭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간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원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나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손해를 받고 지금 이거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뜻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이런 각오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을 고사하고 내 뜻대로만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해도 시험 듭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겼어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마귀가 자기에게 유혹하는 이 유혹들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